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보냈으며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곧 사용될 것이라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0일 밝혔습니다. 영국을 방문 중인 블링컨 장관은 이날 런던에서 데이비드 라미 외무장관과의 공동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이란을 상대로 추가 제재를 이날 중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이 미사일들의 선적분을 이미 인수했다고 설명하고 몇 주 내에 해당 물량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이어서 이 같은 절차는 위험한 긴장 고조가 될 것임을 이란에 공개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경고를 했었다면서 이란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더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러시아로 간 사실이 미 정보당국에 포착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지난 주말 익명의 서방 관리들을 이용해 나온 바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6일자에서 미국과 유럽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서방의 경고를 무시하고 러시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백 발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사실을 미국 정부가 동맹국들에게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매체들은 이란이 러시아에 보낸 미사일이 사거리 120km인 파타흐 360이고 거래 물량이 200발 이상이라는 후속 보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블링컨 장관의 공식 발언 전날까지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선에서 언급을 삼갔었습니다. 9일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런 정보가 항상 진실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란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주 이란 당국자들은 러시아에 무기를 보낸 사실이 없다면서 관련 보도 내용을 일절 부인했습니다. 나세르 칸 아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런 보도를 강력히 부정한다는 입장을 내놨고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 방공부대 카탐 알안비아의 파즈롤라 노자리 부사령관은 서방의 심리전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초기부터 샤히드 136을 비롯한 자폭 드론을 대량 제공하고 관련 제작 시설까지 러시아에 마련해 준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 당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불렀던 데 대해 가수 엘튼 존이 훌륭한 비유였다고 회고했습니다. 존은 지난 7일 공개된 미국 대중지 버라이어티 인터뷰에서 로켓맨 호칭에 관해 나는 그걸 듣고 웃었다. 내 생각에 그건 비유로서 훌륭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출신 인기 가수인 존은 로켓맨이라는 제목의 히트곡을 갖고 있습니다. 존은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잘했어 도널드라고 생각했다면서 그 비유는 우스웠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도널드는 항상 내 팬이었고 내 콘서트에도 여러 번 왔었다고 밝히고 그래서 나는 항상 그에게 우호적이다, 그의 지지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응원하는 거냐는 질문에 나는 팬들에게 공화당에 투표하라, 민주당에 투표하라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그들이 어떻게 투표하든 나는 상관이 없고 나를 보러 온 것에 감사할 뿐이라면서 나는 그저 미국을 사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존은 이어서 당연히 김정은은 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이고 마냥 들어봤다고 하면 놀랄 것이라며 김이현 장관은 아무런 이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나는 북한을 여행한 적이 없고 그럴 생각도 없지만 가벼운 순간이라 생각했고 그 별칭은 재밌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10일 저녁 동부시각 9시 첫 번째 TV 토론을 진행합니다. ABC 방송 주관으로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서 90분 동안 진행되는 이번 토론은 전국에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두 사람은 불법 이민자 정책과 낙태 허용 문제를 비롯한 국내 현안은 물론 가자지구 전쟁을 비롯한 국제 이슈에 대해서도 열띤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9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산체스 스페인 총리에게 중국과 유럽연합, EU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 들으셨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난주에 중국이 해외로의 입양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후에 미국에서는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이 큰 시름에 빠졌다는 보도 기사가 이어졌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5일 국제 추세에 맞춘 새 입양 정책은 진행 중인 입양권에도 적용되며 그동안 중국 어린이의 입양에 선의와 사랑, 친절을 보여준 외국 정부와 관련 가정에 감사한다는 내용과 함께 친척 자녀 입양이나 혼인 상대의 중국에 있는 자녀, 그러니까 의부 자식을 입양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는 조건의 새 입양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해외 입양을 공식 허가한 것이 1992년입니다. 인구 폭증을 우려한 과거의 중국의 산하 정책, 그러니까 매우 엄격한 한 자녀 정책 아래 특히 여자아이들, 장애아들의 해외 입양이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지금까지 그 수가 16만 명인데 그중에 절반 정도가 미국에 도착했고요. 미국의 해외 입양아의 29%가 중국에서 왔을 정도로 그 입양을 희망하는 미국 가정에 중국의 해외 입양 금지 소식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국이 이번 새 입양 정책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명의 자녀를 허용한다는 출산 장려 체계에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출산율, 인구의 고령화, 또 직면에 있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그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이유로 국제 입양을 중단했었고요. 지난해 미국 가정으로 입양된 중국 아이는 단 16명에 불과했습니다. 입양 절차 완료를 기다리고 있던 미국 가정에서는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중국에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입양할 아이에 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미국 국무부가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중국 정부로부터 관련 설명을 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9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3시 9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29도입니다. 그리고 매우 맑은 날입니다. 북한의 날씨 어떤지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네, 9월 11일 수요일 오늘 북한은 황해도는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집니다.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종일 흐리겠고요. 서쪽으로는 안주, 구성, 희천 지역에 오전에 비 내리겠고 동쪽으로는 오전에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에는 강원도 동해안과 양강도 풍산 쪽으로 비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 예상합니다. 자, 9월의 더위가 대단합니다. 평양과 황해도 지역은 32도에서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원도 내륙 평강도 낮 최고가 32도입니다. 신의주의 낮 최고는 28도고요. 중강 24도, 희산 23도, 함흥의 낮 최고 25도입니다. 동해상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1에서 2m, 먼바다 2m까지 예보돼 있고요. 서해는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0.5m로 잔잔하겠고 먼바다 1m로 예보돼 있습니다. 9월 11일 수요일에 북한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로 워싱턴입니다.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의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은 이야기 미국사인데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치 ABC, VOA 매일 영어, 미국 정부 견해 반영하는 논평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일 대선 승부의 분기점으로 될 것으로 보이는 TV 토론에 참여합니다. 로마 가톨릭교회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티모르에서 60만 명의 군중이 모인 가운데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영국과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이란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보냈다고 비판하며 이란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이참 민간인 우주 유영을 시도한 스페이스X의 우주선이 성공적으로 발사됐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미국 대선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부통령의 첫 텔레비전 토론. 이제 6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후보는 12일 ABC 방송이 주관하는 토론에 참여해 90분 동안 맞대결하는데요. 자,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진행되는 이번 토론은 미국 동부 시각으로 저녁 9시부터 방송됩니다.
네. 자, 이번 토론의 뭐 주안점이 뭔지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트럼프 후보 어떤 전략을 내놓을까요?
네, 트럼프 후보는 해리스 부통령을 급진 좌파로 공격할 것이라고 AP통신은 전망했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는 그동안 해리스 부통령이 과거에 지지했던 진보 정책들을 거론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을 초강경 극좌파나 마르크스주의자 등으로 묘사해왔는데 이번 토론에서도 비슷한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후보의 그런 비난을 의식해서였는지 해리스 부통령이 몇몇 의제에서는 또 과거하고 요즘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 경쟁에 뛰어든 뒤에 일부 문제에 대해 좀 더 완화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가령 고압의 물을 안반에 분사해서 셰일가스나 석유를 빼내는 프래킹의 금지나 민영 의료보험 폐지 등에 대한 입장이 좀 누그러졌습니다.
네.
자, 여러 언론은요, 이런 움직임을 해리스 후보의 우클릭이라고 분석하지만
네.
본인은 실용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클릭이라고 하면 태도가 좀 우파 정책 쪽으로 움직인다는 뜻인데요.
네.
해리스 부통령은 앞서 CNN과의 회견에서 그런 입장 변화에도 자신이 가진 이 기본 가치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토론에서 트럼프 후보를 겨냥해서 어떤 전략일까요?
네, 트럼프 후보가 안정적이지 않고 부적합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은 전망했습니다. 이 통신은 특히 해리스 부통령이 낙태 같은 여성 생식권에 관한 트럼프 후보 태도를 물고 늘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애초 트럼프 후보는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과거 판례를 뒤집은 2022년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자신이 큰 역할을 했다고 자랑해왔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는 난임시술 비용을 무료로 하겠다는 등 여성 생식권에 있어서 좀 유연한 자세를 보이는데요.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 쪽에서는 이걸 거짓이라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네. 자, 해리스 부통령 그동안 트럼프 후보가 민주주의 적이다 이렇게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문제도 거론하겠죠.
예,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후보가 지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했고 또 2021년 1월에 있었던 연방의사당 난입 사건을 선동했다면서 그가 미국 민주주의의 위협이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네.
10일 토론에서도 뭐 비슷한 공격을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 토론에서 뭐 여러 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갈 텐데요.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11자 기사에 두 후보가 이번 토론에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뭐 이런 것들을 열거했더군요.
예, 워싱턴 포스트는 먼저 트럼프 후보에게는 해리스 부통령의 성이나 인종을 공격하는 걸 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간 트럼프 후보가 유세에서 해리스 후보 인종이 흑인인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네. 자주 이야기를 해서 이 해리스 후보의 인종 정책성을 언급하면서 참 논란이 많았었죠.
네.
자, 그러자 공화당 전략가들은 그런 문제보다 정책에 집중을 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충고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후보가 토론에서 낙태 권리에 대한 자신의 답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최근 트럼프 후보가 낙태 문제에 있어서 그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했는데 이런 태도에 대한 지적인가 봅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후보는 대략 임신 24주까지 낙태권을 인정하는 플로리다주 헌법 개정안에 찬성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보수 진영 쪽에서 여기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다시 입장을 바꾸는 등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합주에서 이기려면 아무래도 낙태 우호적인 여성 유권자들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토론회에서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해리스 부통령이 좀 조심해야 될 점 뭐가 있을까요?
네, 워싱턴 포스트는 자신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탕이 아닌 새로운 인물이란 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사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법정에서 피의자와 공방을 벌이듯이 트럼프 후보를 몰아붙이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네. 자, 대선을 앞둔 TV 토론, 첫 TV 토론입니다. 두 후보 쪽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해리스 부통령은 9일 라디오 방송과 회견에서 트럼프 후보가 토론에서 거짓말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후보는 같은 날 본인 이 소셜미디어에 해리스 부통령이 극좌파라고 다시 비난하고 바이든 대통령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복귀시키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 수장 프란치스코 교황의 아시아 방문 소식입니다. 자, 교황이 동티모르에서 아주 큰 미사를 집전했네요.
그렇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0일 오후 동티모르 수도 딜리에 있는 타시룰루 공원에서 많은 군중을 앞에 두고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이날 미사에 60만 명이 모인 걸로 추산되는데요.
네.
자, 동티모르 인구가 130만 명이니까 인구의 거의 절반이 모인 셈입니다.
이야, 인구의 절반이 모일 정도면 뭐 동티모르의 가톨릭 신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동티모르 그 국민 가운데 약 97%가 가톨릭 신자입니다.
네.
유럽에서 지난 16세기 초에 포르투갈 탐험가들이 제일 먼저 이곳을 도착을 했는데 그래서 가톨릭이 이후에 동티모르의 다수 종교가 됐죠.
네.
한편 동티모르 정부는 10일 미사에 원래 30만 명이 오겠다고 등록했는데
네.
실제로 60만 명이 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나라 전체 인구의 반 정도가 교황이 집전하는 미사에 나온 사례가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네, 필리핀 같이 가톨릭 신자가 많은 곳에서는 교황이 오면 뭐 더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전체 인구 가운데 이렇게 반이 온 적은 없었다고 AP통신은 설명했습니다. AP통신은 이날 미사가 열리는 장소에 들어오려고 사람들이 선 줄의 길이가 8km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 과거에 다른 교황이 또 동티모르에 왔던 적은 있었습니까?
네, 동티모르가 인도네시아 통치를 받던 지난 1989년에 당시 교황이었던 요한 바오로 2세가 동티모르를 방문했습니다.
네.
자, 인도네시아는 24년 동안 동티모르를 통치 했는데 이 기간에 약 2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동티모르는 지난 2002년에 독립했습니다.
네. 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티모르 미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았습니까?
네, 교황은 미사에서 동티모르를 축복했는데요. 교황의 말을 들어보시죠.
Esta realidad se revela hermosa en Timor-Leste porque hay muchos niños.
네, 이렇게 많은 아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며 여러분은 참으로 젊은 나라이며 우리는 여러분 땅 구석구석에 생명이 요동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말했습니다.
예, 이 동티모르가 세계에서도 굉장히 가난한 나라라고 하죠.
맞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군에 들어갑니다. 유엔 개발 프로그램에 따르면 주민 가운데 약 42%가 빈곤 기준선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네. 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앞서서 인도네시아와 파푸아뉴기니를 거쳐서 동티모르에 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하면 아시아 방문 일정이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교황은 11일 동티모르에서 마지막 방문지인 싱가포르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이란이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보냈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2일 이란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보냈다며 비판했습니다. 영국을 방문 중인 블링컨 장관은 이날 데이비드 레미 외무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히고 러시아와 이란의 협력은 유럽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블링컨 장관의 기자회견 내용 보겠습니다.
예, 블링컨 장관은 이란이 러시아에 살상용 드론을 오랫동안 공급해왔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쓸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공급했다고 말했는데요. 블링컨 장관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Russia has now received shipments of these ballistic missiles and will likely use them within weeks in Ukraine.
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는 이제 이란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받았으며 몇 주 안에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어 이란의 미사일 공급으로 러시아가 최전선에서 더 멀리 떨어진 목표물에 더 많은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거리 목표물에 장거리 미사일을 낭비할 수 있던 것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 블링컨 장관은 이번 일과 러시아와 이란 간의 협력 확대는 유럽 안보를 위협하고 안정을 해치는 이란의 영향력이 중동 지역 너머까지 미친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 블링컨 장관은 중동 국가인 이란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여하고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과 영국이 이란 국정기인 이란 항공을 포함해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요. 미국 재무부는 10일 이란과 러시아의 본부를 둔 개인 10명과 기관 6개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란 항공이 이란 혁명 수비대에 의해 러시아에 무기를 전달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블링컨 장관이 조만간 우크라이나에 간다는 계획도 얘기를 했군요.
예, 블링컨 장관과 레미 외무장관이 11일 우크라이나를 함께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다른 고위 관리들을 만나 우크라이나 방어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미 장관은 이번 방문에 대해 미국과 영국의 외교 수장이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우크라이나에 가서 방어 지원 의지를 보여주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블링컨 장관은 이번 방문이 치열한 가을 전투 시기를 앞두고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추운 겨울을 앞두고 에너지 인프라 시설 등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에너지와 전력을 무기화하는 전술을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미국과 영국 외교수장의 기자회견 이후에 이 두 나라의 움직임이 동참하는 국가들이 나왔다고요.
예, 블링컨 장관과 레미 장관이 연설한 직후 영국과 독일, 프랑스는 이란의 미사일 이전을 유럽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재에는 양자 항공 서비스의 계약 취소 등이 포함되는데요.
네.
이란 항공의 영국과 독일 운항이 제한됩니다.
예. 자, 이렇게 서방 국가들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추가하고 있는데 이란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새 제재에 대한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란은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핵합의 복귀 의사를 보인 바 있습니다.
네.
미국은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한 뒤 이란을 상대로 제재를 복원했고 이란은 일시 동결했던 핵 개발 프로그램을 다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9일 이란 당국은 핵합의 부활을 위해 유럽연합과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또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쓸 무기를 러시아로 보내고 있다는 의혹도 부인해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요. 우주로 가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민간 우주 유영을 시도할 로켓이 성공적으로 발사된 거죠?
그렇습니다. 10일 아침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미항공우주국 나사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캡슐 드래곤을 실은 로켓 팰컨9이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드래곤 캡슐에는 4명의 민간인이 탑승했고요. 이들은 우주에서 폴라리스 던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네.
우주 유영, 그러니까 우주복을 입고 우주 공간에 나와 무중력 상태에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데요.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우주 요정이 사실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난 2000년에 국제 우주정거장 ISS가 만들어진 이후 약 270회 우주 요정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나사 등 정부 기관에 소속돼 우주인 훈련을 받지 않은 민간인들이 우주 유행을 시도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더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거죠.
예. 이 드래곤 캡슐이 어디까지 날아간 겁니까?
예, 드래곤 캡슐은 10일 발사 후 1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지구 궤도에 도달했고요. 네. 드래곤은 패컨 9에서 떨어져 나와 현재 항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캡슐은 국제우주정거장의 비행기도보다 더 높은 1,400km까지 날아오를 계획인데요. 만약 성공하면 1972년 나사의 마지막 달 탐사 계획인 아폴로 프로그램 이후 가장 높은 지점에 인류가 도달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그 드래곤 캡슐이 성공적으로 발사되기까지 우여곡절이 좀 있었다고요?
예, 당초 발사는 지난 8월 28일에 예정됐지만 헬륨 누출로 인해서 취소됐습니다. 이후에도 플로리다 지역의 불안정한 날씨로 몇 차례 발사가 연기됐는데요. 자, 우주선의 경우 발사할 때뿐 아니라 일정을 마치고 귀환할 때 날씨도 고려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역사적인 첫 민간 비행의 기록을 쓴 사람들 누굽니까?
네. 폴라리스턴 임무를 이끄는 사람은 미국의 결제 회사인 쉬프트4의 설립자이자 항공기 조종사인 제러드 아이작먼 씨입니다. 아이작먼 씨는 지난 2021년 스페이스X의 첫 번째 민간인 우주 비행 인스퍼레이션4에 자금을 댔고 이번에도 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작먼 씨 외에 은퇴한 공군 중령이자 전투기 조종사인 스콧 포티트, 스페이스X 소속 여성 엔지니어인 세라 길리스, 에나 매논 씨 등 모두 4명이 닷새간 우주비행에 나섭니다.
네. 자, 이 사람들은 우주에 가서 구체적으로 뭘 하게 됩니까?
예, 비행 사흘째인 12일에 우주 유영을 할 예정입니다. 네. 우주인 4명 가운데 아이작먼 씨와 길리스 씨 등 2명이 스페이스X가 새로 개발한 우주복을 입고 줄에 묶인 채 우주 공간에 나가 유영하는 실험을 하는데요. 자, 이 과정에서 새로운 우주복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네.
자, 이 우주복은 이전에 스페이스X에서 입었던 우주복에서 진화된 것으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네. 네. 자, 뉴욕타임스는 이들이 유영 전후에 약 40가지 실험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우주 공간에 흐르는 자연적인 방사선을 이용해 X선 기계 없이 X-ray 영상을 촬영하는 시도도 포함됩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령, US Territories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영구적으로 사는 곳과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영국 어주 미국령 첫 번째 순서로 아메리칸 사모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 내무부에 따르면 아메리칸 사모아는 지난 1900년부터 양도 증서에 따라 미국령이 됐습니다. 아메리칸 사모아에서 가장 큰 섬인 투투일라의 추장 마타이가 1900년에 섬을 미국에 양도했습니다. 이후 마누아 섬이 1904년에 뒤를 따랐고 스웨인 섬이 1925년 의회 법안에 따라 아메리칸 사모아에 합류했습니다. 아메리칸 사모아는 미국 해군이 1951년까지 관할했고 1956년 연방 내무부로 관할권이 넘어가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사모아 서쪽 경계에 접한 곳이 바로 사모아 독립국입니다. 과거에 서사모아로 불렸던 이 사모아 독립국은 미국령 사모아와 다르며 지난 1962년에 뉴질랜드로부터 독립했습니다.
On board the first commercial flight to America Samoa since Tuesday's devastating tsunami, relief workers, members of the media, and family members.
미국 정부 기금을 받는 비영리 조직인 동서센터는 아메리칸 사모아를 비통합 그리고 비조직 영토로 분류합니다. 아메리칸 사모아에서는 미국 연방 헌법이 완전하게 시행되지 않으며 조직 영토처럼 헌법을 의회가 승인하지도 않았다고 이 센터는 설명합니다. 연방 내무부에 따르면 통치에 관한 유기적인 법률이나 여타 명시적인 의회 지침이 없었음에도 아메리칸 사모아 주민들은 1967년 자체 헌법을 채택했고 1977년에는 헌법에 따른 선거를 처음으로 치렀습니다. 아메리칸 사모아 주민들은 지난 1981년에 처음으로 연방 하원에 보낼 대표를 뽑았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하원에서 투표권이 없습니다. 아메리카 사모아 주민들은 미국령 주민들 가운데 유일하게 미국 시민이 아닌 미국 국적자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미국령 주민들과 아메리칸 사모아 주민들 모두 연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고 연방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아메리칸 사모아 사람들은 미국 시민이 아니지만 미국 안에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영구 거주 미국령 첫 번째 시간으로 아메리칸 사모아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9부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대.
케네디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지 석 달도 채 되지 않았던 1961년 4월 17일, 천여 명이 넘는 쿠바 망명자가 쿠바 서부의 한 해변에 상륙했습니다. 이들은 쿠바 혁명을 이끌었던 피델 카스트로에 반대해 미국에 망명한 쿠바인들로 미국 중앙정보국인 CIA가 이들을 훈련하고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쿠바 망명자들은 쿠바 남쪽 해안에 있는 피그만에 상륙해 쿠바 공산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을 주도할 계획이었습니다. 케네디 행정부가 출범하고 피그만 침공 사건이 벌어졌지만 사실 이 사건은 전임 행정부에서 추진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취임 초기에 케네디 대통령 측근 대부분이 쿠바 침공 계획을 지지했고 케네디 대통령 역시 이를 승인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피그만 침공 실패에 대한 책임이 대통령인 자신에게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이었다며 후회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전문가에게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평생 잘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피그만 침공 사건으로 집권 초기부터 인기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케네디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미국인의 지지를 되찾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은 혁신적이고 훌륭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큰 열정을 안고 대통령직을 시작했습니다. 젊고 활력이 넘치는 새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꿈과 희망을 품게 했습니다. 하지만 케네디 대통령은 취임한 지 석 달 만에 큰 실패를 경험하면서 대통령으로서 중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존 F. 케네디 행정부가 출범하고 얼마 뒤 피그만 침공이 실패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에서 훈련받은 쿠바 망명자들이 쿠바를 침공했지만 실패한 겁니다. 이 일로 집권 초기부터 케네디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인들은 다시 케네디 대통령의 젊은 나이를 문제 삼았고 2세 대통령이 국가를 이끌기에 충분한 경험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론은 케네디 대통령이 파리를 방문해 당시 프랑스를 이끌던 샤를 드골 대통령을 만나면서 바뀌기 시작했고 케네디 대통령은 어느 정도 대중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미국의 새 대통령에게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케네디 대통령의 아름다운 아내 제클린 케네디에게 대통령보다 더 큰 호감을 보였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웃으면서 자신이 제클린 케네디와 함께 파리에 온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소련 지도자 니키타 후르쇼프 공산당 서기장과 만났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소련 지도자의 관계는 언제나 쉽지 않았습니다. 후르쇼프 서기장은 어떤 문제에서도 타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소련의 니키타 후르쇼프 공산당 서기장은 동독 주민들이 베를린 서부 지역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이동을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독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 베를린 시 동부와 서부를 가로막는 장벽을 건설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자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을 대규모 증원하겠다고 신속히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베를린에서 자유가 사라지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고 케네디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고 약 1년 뒤인 1962년 10월,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을 미 정보당국이 알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소련 지도자 니키타 후르쇼프 서기장은 동맹국인 쿠바에 장거리 핵미사일과 병력을 배치하기로 하고 1962년 여름 비밀리에 이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1962년 당시는 미국과 소련이 극심한 군비 경쟁을 벌일 때였습니다. 미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에서 소련을 훨씬 앞서고 있었고 멀리서도 소련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소련은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가까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공산혁명에 성공한 쿠바가 소련에 미사일을 배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소련 미사일을 쿠바에 배치하면 미국 일부 지역을 제외한 미 전역이 사정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소련은 미사일 부품과 각종 장비, 전문가들을 비밀리에 쿠바에 보냈습니다. 쿠바 현지에서 미사일 기지 건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 미국 정보 당국이 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1962년 10월 소련의 쿠바 핵미사일 배치 계획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영어 대화 시 상대방이 진실을 말하는 건지 비꼬는 건지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으면 이렇게 묻고 싶죠. 비꼬는 거예요? 반어법입니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It's good to be here.
Do you use sarcasm a lot?
Only if you don't notice.
When people try to learn English, there's many difficulties. One of them is sarcasm.
I agree. Even Americans sometimes don't get it. Sarcasm refers to the use of words that mean the opposite of what the words really mean.
Thanks a lot is one of the examples. People sometimes say thanks to a person when the person doesn't deserve a thank you at all.
That's easy to figure out by the way you say thank you. Because I could say, thanks a lot. But when you can't tell what a person means, you can ask, are you being sarcastic?
When was the last time you asked somebody, are you being sarcastic?
Oh, I never do, because I'm probably being sarcastic myself.
The other day, someone asked me, how's everything? When I was having a problem with a printer. Can you guess what I said?
I'm having the best day ever.
Yep, that's right. 오늘은 비꼬는 말투, sarcasm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런 종류의 반어법, 그러니까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반대되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을 sarcastic person이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빈정대는 농담을 할 때 그것을 잘못 받아들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sarcasm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장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반어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눈치 못 채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That was sarcasm. 내가 한 말은 비꼬는 것이었다고 다시 말해주면 됩니다. 또 이런 표현들은 친한 사이에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는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내 진심을 못 알아주고 잘못 받아들였다면 That wasn't sarcasm. I really mean it. 진심이었어요. 비꼬는 말 아니었어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너무 빈정된다면 Don't be sarcastic. 빈정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So John, can you identify when someone is being serious or being sarcastic?
Well, I think it would be good for anybody who's not an English speaker to notice several cues. If somebody slows down their speech, or if their voice suddenly goes up and down, or if they make long pauses, you have to listen to how they accent their words. But you can always ask, are you being sarcastic? Do you really mean that? And they'll usually give you a hint.
John, did you hear that you have to work this weekend?
Why? It's David's turn if somebody calls in sick.
You're right. Somebody called in sick, and David is sick too.
Thanks a lot, David, for this opportunity. Now I can spend my weekend here again.
So you are being sarcastic. Your tone of voice changed. Your voice went up and down, and you roll your eyes too.
They can't see that part. But yes, I was being sarcastic. If there's a hurricane outside, and you look out the window and say, hey, nice weather we're having, everyone knows you're being sarcastic, regardless of what your face or your voice does. But, like you said before, if you don't have solid proof, just ask.
Okay, are you being sarcastic?
Oh, no, not me. I never am.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비꼬시는 겁니까? Are you being sarcastic? 아니면 진심입니까? Are you serious? Did you really mean that? 빈정대지 마세요. Don't be sarcastic. 상대방이 농담을 하는지 비꼬는 건지 알 수 없을 때 영어로 어떻게 질문하는지 배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2007년 7월 아프리카 수단 다르푸르 지역에서 얀자위드 민병대가 주민들을 잔인하게 살해하자 유엔은 이 사태를 중단시키고 안정시키기 위해 평화유지군을 그곳에 배치했습니다. 13년 후 평화유지군이 철수됐고 그러자 안보 공백이 생겼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평화유지군이 철수하자 한 달 만에 다르푸르에서는 폭력, 특히 성폭력이 급증했습니다. 3년 뒤 다르푸르의 또 다른 유엔 사절단인 유엔 평화 전환팀이 철수한 뒤에도 만연한 성폭력에 대한 보고가 계속됐습니다. 두 경우 모두 유엔 안보리는 수단 여성의 관점과 필요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경제사회위원회의 미국 대표인 리사 카티 대사는 최근 유엔 안보리 브리핑에서 수단의 심각한 상황은 콩고 민주공화국, 이라크, 소말리아, 아이티와 같이 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과도기 상황에서 유엔 평화유지군 임무 중단에 대한 교훈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카티 대사는 임무 전환을 위한 의도적인 계획의 일부는 정책과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여성과 소녀들의 요구를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문제는 평화유지군 전환과 그 이후 상황에서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First, civil society engagement must be prioritized. Local women-led and survivor-led groups.
카티 대사는 첫 번째로 시민사회의 참여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여성과 생존자 그룹과 정기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그들의 견해가 유엔과 정부에 의한 전환 계획에 의미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평화유지군의 임무가 축소되면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필수적인 여성, 평화 그리고 안보 활동에 첫 번째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카티 대사는 이런 전환기에 지도자들이 남녀 성별 관점에서 기후 변화가 안보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려 깊은 계획과 기후 자문 그리고 지역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평화 유지군 임무 축소와 같은 상황에서 지역의 평화 구축 노력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rd, missions, host government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work to prevent gender-based violence.
카티 대사는 셋째, 평화 유지군과 해당 정부 그리고 국제사회는 평화 유지군이 철수함에 따라 분쟁과 관련된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와 생존자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민사회 단체들 특히 여성과 소녀들이 이끄는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선시켜야 한다고 카티 대사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후변화가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계획해야 한다며 우리는 분쟁과 관련된 성폭력을 종식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카티 대사는 어떤 수준의 폭력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는 중대한 전환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실현해야 할 도덕적인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워싱턴 뉴스광장이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